사람들이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복음을 잘 모르는 분이 예수를 믿는 분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아는 분이 적고 모르는 분이 더 많다 그 말이죠. 또 복음의 부분은 알면서도 완전히 복음이 뭐지? 완전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뭐 대다수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누구한테 지적한 게 아니고 그 복음이라는 게 뭐가 복음입니까? 복음은요, 전체로 보면 네 가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껍죠. 여기 뭐 역사도 기록되어 있고 마귀가 하는 말도 기록되어 있고 사람이 하는 말도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바리새인이 하는 말도 기록되어 있고 세리장이 하는 말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전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요, 마치 이거와 같아요. 결안하게 되면 결안은 껍데기가 있죠. 그 안에 가는 또 껍데기가 있죠. 그 안에 흰자가 있죠. 그 안에 노란자가 있죠. 그게 생명입니까? 그게 병아리가 됩니까? 그건 병아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병아리 되는 것은 고기 노란자 위에 보면 흰자 사이에 씨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이 요새 가게에서 사다 먹는 계란은 씨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리 닭이 품어도 아니면 부화기에다 집어넣어도 병아리가 되질 않습니다. 왜? 씨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계란이라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의 전체가 생명이 아니에요. 여기는 가지각종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의 말도 기록되어 있다. 단 성경이 오류가 없다 하는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데서 100%라고 말하는 것이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100% 말은 아닙니다. 벌써 창세기 1장에서만 봐도 2장에서만 봐도 3장에서만 봐도 벌써 하나님의 말씀하고 사람이 하는 말이 기록되고 3장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사단이 하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 볼 때 어떤 게 복음의 말씀이냐, 복음이 무엇이냐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알아야죠.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새 생명을 해보니까 인도를 해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거의가 다더라고요. 그냥 예수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가 복음이죠. 예수 자체가 복음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육신을 쓰고 오신 분이 예수거든요. 근데 예수가 복음인 복음인데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것이 복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가 복음이죠. 말씀입니다. 말씀이니까 이게 말씀이 복음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는 그 예수의 행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에 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나눠진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말씀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더 복음이 뭐는 걸 알아야 신앙생활의 옆길로 가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잘못 알게 되면은 엉뚱한 데로 간단 말이죠. 엉뚱한 데 뭐냐,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죽을 때까지 믿고 나서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분을 읽지 말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까지 계속 읽으셔야 돼요. 계속. 그래서 복음의 전체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천국으로 가는 게,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천국으로 인도해 갑니다. 복음이. 이해가 됐습니까? 예. 자, 복음이라 하게 되면은 이 복음은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 네 부분이면 어떤 부분을 말할까요? 네 부분이. 성경은 이렇게 두꺼운데 이 전체는 누구를 가리켜 말했다 그랬죠? 그렇죠. 성경은 전체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하신 사역을 보게 되면은 네 가지로 이제 나눠야 됩니다. 이 복음은 네 등인데 첫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라 그러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금방 따라 났을 게 있잖아요. 부활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부활하셨어요. 세 번째는 그가 승천하셨잖아요. 승천의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재림이죠. 이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는 이루셨어요. 자, 십자가의 복음 죽으셨죠. 부활의 복음, 예, 부활하셨죠. 승천의 복음,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앉으셨죠. 이제 주님이 내려오시는 재림의 복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세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 마지막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부터 순서로 쭉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에서는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예수의 부활의 복음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 예수의 승천의 복음은 내가 어떻게 해서 받아들이고 어떻게 될 것, 재림의 복음은 이제 예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할 것, 이런 준비를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로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십자가의 복음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철저히, 이게 기초거든. 십자가 복음이 완전히 foundation of, 말하자면 gospel입니다. 예, 복음입니다. 복음의 기초가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는, 예수가 죽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서 부활의 복음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 같이 시간에 예배서서 1장을 펴세요. 예배서서 1장. 복음에 대해서만, 일단 복음, 지금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한번, 많이 나오겠지만은 축소해서 핵심적인 거기에서 뽑겠습니다. 예배서서 1장을 비시고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예배서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인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심이라. 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뜻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러면 진리의 말씀, 이게 진리의 말씀인데 이것이 다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의 100% 감동으로는 기록됐지만 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 여기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진리, 물론 진리 말씀은 많습니다만은 여긴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뭘 듣고? 복음을 듣고, 그냥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이죠. 예, 진리의 말씀, 이제 말씀. 근데 이게 말씀인데 복음의 말씀인가? 복음을 듣고. 예, 무슨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아멘. 예, 뭘 듣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 안이란 말은 그 구원의 복음 말씀 안에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안에서 또한 믿어. 그러니까 듣기만 해서는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믿어.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건 이미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기록된 말씀이었지. 이미 받았으니, 이제 받았죠? 했으니 왜 우리에게 보증을 해 주셨습니까? 구원받았다는 보증을. 예.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얻은 게 있죠? 얻은 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차근차근 말씀드리기도 하겠고. 자, 얻었어요. 이렇게 얻었어요. 그것을 구속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이 되사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거두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계속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뭐 다른 설명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복음이라는 거, 예, 구원의 복음. 야,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군데 가서 봅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장을 비시고 23절, 24절 두 군데에서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거듭났다는 말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만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니까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많이 안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는 성경을 많이 아는 학자였고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 그는 거듭나는 자체가 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교인들이 거듭나는 게 모르는 교인들이 거의 많습니다. 이 침례교라는 것은 거듭난 걸 굉장히 강요하기 때문에 침례교 교인들은 거듭난다는 것을 철저히 성경을 배웠거나 믿는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제 그 또 건전한 교단이라는 교단도 보면 거듭난 것도 잘 몰라요. 특히 장로교인들이나 관계들 거듭난 것도 잘 모릅니다. 다는 아니지만 물론 목사님 따라 가르친 적이 있지만은 그냥 예수 믿었다, 택함 받았다 이런 것에서 중점을 두지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이걸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아 구원받았다 뭐 예수 믿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죠. 그러나 성경은요 구원받는 것은 거듭나야 구원받아요. 내가 거듭나려면 하나님 나라 보이지도 않고 내가 거듭나려면 내가 천국에 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듭난 것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거듭나는 거는 그냥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씨로 됐다 그래서 이 거듭났다는 것은 내 몸뚱아리가 다시 태어났다. 옛 몸뚱아리가 변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걸 깨닫지 못했으니까 거듭나는 게 뭔지 못 깨달았으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났단 말이지 우리 몸이 다시 태어난 말이 아닙니다. 왜 영이 태어나느냐? 영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 있었어요. 우리가 아담 때로부터 그 후에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도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분리가 되면 사람의 영은 살지 못합니다. 사람의 몸뚱아리가 영혼이 뽑아져 나가면 그 몸뚱아리가 살지 못하고 쓰러져서 흙이 되듯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사는 거지 영이 떠나면 못 살아요.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와요. 그리고 영이 영전하지 못하면 그 목숨은 길어봐야 120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또 실제가 그렇대요. 영생이 있을 수가 없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혼으로 살죠. 그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서서 2장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럼 뭐가 죽어? 내가 죽어 어디 죽어 살아있는데 영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그거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예배서 2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거듭났다는 말 이제 잠깐만 설명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뭐가 거듭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영이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죽어 있었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거듭나는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없어지는 말씀, 변질되는 말씀, 그 말씀이 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그럼 썩어질 씨는 뭐예요 또? 썩어질 씨는 육체 씨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육체 씨를 갖고 있어요. 저는 긴 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은 같이 살면서 내 씨를 심어가지고 난 것이 우리 딸들하고 아들들이라고. 그건 육체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썩지 않은 씨가 뭐냐? 바로 예수 씨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하나도 그 말씀 없이 지어진 건 없느니라. 그 안에가 뭐야? 말씀을 말한 거죠. 생명이 있었으니라. 생명.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을 쓰고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하게 되면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증거가 있고 증거는 이것이니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예수만이 영적인 생명의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왜? 사람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영이 다 죽은 상태인데 그가 세상에 아무리 착하게 살았던 유명하게 살았던 무슨 상관이죠? 다 씨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못하죠. 그래서 너희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사람의 씨로 거듭난 게 아니라 말이지. 네 부모가 아무리 세상에 유명인사고 착하게 살았어도 그 아버지 씨로 내가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거듭나느냐?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 그 말씀이 뭡니까? 자, 그러면 육신의 씨하고 말씀의 씨하고 비결합니다. 그게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됐어요. 그럼 뭡니까? 모든 육체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과 나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 인해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지. 이런 것들은 뭐와 같으냐?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 같다. 그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이 유명 인사가 되면 그게 꽃이지 뭡니까? 여러분이 배우가 돼가지고 스타가 되면 그것도 꽃이고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학위를 받으면 그것도 꽃이고요. 이런 것들은요, 예, 풀은 마르고 우리 육체는 풀과 같다. 풀은 마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꽃은 떨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내가 어떤 영광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 그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유명한 가수가 돼가지고 인기가 절정에 달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것 같죠? 가장 불안한 때가 가장 올라갔을 때입니다. 밑에 있을 때는 올라가려고 소망이 나있지. 올라가면 떨어질까 봐 걱정이야. 누가 날 치고 올라갈까 봐 막 걱정. 그래서 그들이 마약을 하는 거야. 노래를 걸려 잠을 못 자는 거고 불행한 거죠. 이게 다 이렇게 떨어져. 이거 진리를 말해줬어요.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축구선수가 돼가지고 쥐가 꼭대기에 올라가면 뭐해? 떨어질까 봐 걱정이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주의 말씀은,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세세토록 끝이 없단 말입니다. 영전하고 영원하단 말입니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꼴이 맞습니다.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을 알아야 되겠어 몰라야 되겠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죠. 확실히 알아야 되죠. 분명하죠. 그래서 제가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겠다는 말입니다. 이 온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알고 나면요,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어떤 환란이 오고 환경이 어려워져도요, 문제될 게 없잖아요. 복음으로서 내가 거듭나서 새 사람 돼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방황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소망을 엉뚱한 데다 두고 앉아있고요. 자, 그러면 복음에서는 요점 해놓고 제일 먼저 복음이, 기초복음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시며 말씀이 육신을 쓰고 와서 그가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고요. 그게 왜 복음이냐?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 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서론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뭐냐? 의미가 뭐고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부활의 복음이 바로 의미가 뭐고 목적이 뭐냐? 승천의 복음의 의미가 뭐고 목적이 뭐냐? 재림의 복음의 의미가 뭐고 목적이 뭐냐? 그렇게 나눠서 말씀드리겠다고요. 그러면 완성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보려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쭉 거기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 십자가.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을 펴시고 1절서부터 17절까지 일단을 봅니다. 하나님의 다 같이 읽어도 좋고요. 빨리 못 들으면 줄이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느라, 이렇게 인사를 딱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봅니다. 22장 2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성취하려 하심이니라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복음이란 말이 나고 이제 십자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그다음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그랬죠. 그러면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게 벌써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즉 지옥 갈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 아, 왜 죽어? 죽기는 왜 죽어? 왜 죄도 없는데 왜 죽어? 예수가 그렇게 미련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바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란 말이야. 이게 능력. 예? 기록된 바 다 같이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가 변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인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니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무슨 말이야? 아니,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권세 있는 하나님이 왜 아들을 죽게 내버려 뒀어? 미련하잖아요, 거기는. 그러나 그것이 지혜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높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멸시여 천대여 부끄러움이여 학대여 실패 같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자, 보겠습니다. 계속 25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종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대가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대가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롬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각 같게 하려 하심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했다. 뭘 얘기했어요? 십자가죠. 그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십자가 의미는 그런 얘기는 지금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복음을 먼저 쭉 얘기하다가 십자가를 지금 끄집어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는 십자가의 복음만 바울은 전하기로 했죠.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 사람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믿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게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이번에 두 번째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죽음으로 복음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의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예수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가 죽은 게 우리한테 복음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죠.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이게 살아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서 없어져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먼저 필요해서 우리가 다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예수만 자꾸 죽었다고 나는 안 죽으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주님의 형상이 되지 못해서 예수를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안 받아들이고 자꾸 부활의 복음만 받아들이니까 이게 거꾸로 됐잖아요. 아, 우리는 능력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하! 이러고 앉았으니. 그러기 전에 옛사람이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의 복음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절에서 28절입니다. 자, 12절부터 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선포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여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로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거하였음이니라. 그렇죠. 만약에 예수가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도 사람으로 왔으니까 그도 부활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 믿는 것이 다 헛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쟁이죠. 왜 우리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다녔으니까. 계속 봅니다.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증거하였습니다. 자, 이제 만일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은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에 불쌍한 자입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죽은 자도 망했을 것이다. 왜 망했냐? 부활이 없으니까 영원히 그냥 죽음에서 살아나지 못한 게 망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 이생은 현실이죠. 병 낫고 뭐 또 뭐 없을 때 채워주시고 뭐 뭐 이런 것들.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같아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왜 이생뿐이면 아니 예수 안 믿고 세상에 내가 열심히 돼서 돈 벌어가지고 잘 싸면 되지. 아니 왜 헌금 내가면서 왜 교회 가서 시간 낭비해가면서 살아요. 우리는 이생뿐이면 그렇게 안 삽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생에서 열심히 영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에서 영혼이 잘 살리고 준비하는 것이죠.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이거는 도대체 목적의 복음의 목적도 없고 복음에 대한 의미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 읽어요, 20절이요.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들의 철매가 됐단 말이야. 죽은 자들의 아무도 살아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살아나셨으니까 첫 열매가 된 거지. 할렐루야. 그 말은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부활한다는 뜻이죠. 예수가 부활한 게 첫 열매면 우리는 그 다음에 뒤따라 부활하니까 우리는 예수가 첫 열매이죠. 자, 그 다음에 죽은 자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 도다. 다 같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 왜 죽었어요? 아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었어요. 아담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한 배 타면 그 배가 파산하면 다 죽죠. 임신한 어머니가 죽으면 아기도 죽죠, 그 속에서. 그래서 한 사람의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예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건 재림을 말하는 거죠. 지금 재림 복음을 얘기는 안 하지만 지금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과 불 막노로 하리니 맨 나중에는 멸망할 원수는 사망이라 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가 첫째 부활의 열매고 그 다음에는 예, 주님 재림의 날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붙은 자가 이제 부활한단 말이야. 그 나머지 사람은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을 다 예수께서 바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것들은 다 지옥에 떨어지기 위해서 멸망받을 자손들이 사망들이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복음이죠. 예수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부활을 못하니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철저한 또 복음은 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세 번째가 승천의 복음입니다. 승천. 예수님이 살았으면 살았지 왜 또 승천에 올라가야 됩니까? 예. 예수님께서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사는 게 아니에요. 장차 천년 왕국도 천년이지 천년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알겠습니까? 간대원도 없어져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천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 천국의 승천의 복음을 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일단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 예수께서 왜 승천에 올라가셔요? 그분이 안 올라가셨으면 우리 있을 곳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미리 가셔서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대요. 지상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서 천국 가도 얼마든지 넓으니까 걱정합니다. 지구 덩어리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면 먼지보다도 적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게 재림이죠. 아직 오지 않았지만,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네. 그 다음에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왜 예수님이 수전했는가?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기려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제삼을 받습니다. 부활의 보혜를 믿고 우린 거듭납니다. 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요 생존하기가 힘들어. 어머니 아버지가 이성관계에서 애를 베가지고 생명이 임신됐어. 그게 세상으로 딱 태어났어. 몸은 가지고 있는데 힘이 없어. 그들에게 영양분을 주고 계속해서 능력을 줘야 그들이 살아남지 애가 낫다고 사는 건 아니에요. 내버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고같이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 성령이 이제는 오셔가지고 예수가 가야 성령을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가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보내주면은 그 성령이 이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의지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단한 능력을 행했는데 나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으면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너희도 내가 한 일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그 가서 어떻게 한단 말이야? 성령을 보내준단 말이었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뭘 보고 할 수 있냐면은 요한복음 16장에 가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요한복음 16장을 피시고, 16장을 피시고,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에서 7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자, 간다 그랬죠? 승천이죠?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 들어. 아니, 지금 좋은 거 하러 가는데 왜 근심을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승천의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이제 나중에 조목조목 각 복음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승천의 복음에 대해서 따르따를 때 자세히 말을 하고 오늘은 이렇게만 넘어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재림의 복음입니다. 재림의 복음. 자, 재림의 복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승천의 복음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 우리 성령도 다 받았어요. 자, 승천의 복음을 봅니다. 다. 그럼 요한복음 14장 1절 서 3절 보면 돼. 일단은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재림 안 하면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어. 아멘. 예수가 재림 안에서도 우리가 죽으면 뭐 우리가 천국 갔다 천국 간 게 아니야. 낙원에 가 있는 거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부활을 입고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복음이 마지막에, 이 재림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제가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재림복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을 다 피고 9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역시 재림복음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의 보는 데서 올라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자세히 하늘로서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의 곁에 서서 가라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는 할렐루야. 오시리라. 예. 오늘은 이와 같이 이렇게 네 단계의 주님이 하시는 사역에 마지막이 재림복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재림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철저히 알아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드리겠고 시간이 있으면 부활의 복음까지 아니면 그 다음에는 하루하루씩 그 다음에 승천의 복음 그 다음에 재림복음도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다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 생활을 하지 그 중에 하나만 알게 되면 맨날 아 우리 재산 받았다 나는 의롭다 이러고만 앉아있고 그 다음에 부활의 복음만 믿는 사람은 아 우리 능력 받았다 할렐루야 능력 이러고만 앉아있고 재림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준비를 안 해. 그랬다가 어떡하려고 그래? 열 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렸지만 준비하지 않았던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되니까 문이 닫혔어.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철저히 이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다 들으시고 혹시라도 사정에서 빠졌으면 여기서 CD를 우리 박전사한테 구입해 가다가 다 들으시고 재림 복음을 잘 들으셔가지고 재림하실 예수를 잘 기다리는 준비된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